오늘 우리 같이 나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872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11절까지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고 은혜 나누고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권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린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광야를 극복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곤 합니다. 우리 옆에 눈물 감복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한 달을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시작하며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빛이 되고 발걸음의 등불이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참 추웠죠? 여기 여러분의 일기예보 보면은 가운데가 바로 인디애나폴리스입니다. 몇 도죠? 영하 38도입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38도예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이틀 동안 참 추웠는데 중서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 자켓을 입었지만은 눈으로 덮여졌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 다운타운에 걸어가는 사람을 기자가 촬영한 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저도 겨울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지만은 겨울을 참 좋아하는데 지난주는 좀 그랬대요. 그러나 인디애나폴리스가 추웠어도 어디보다 더 따뜻해요. 시카고는 따뜻합니다. 시카고는 영하 몇 도입니까? 영하 52도. 체감온도죠. 영하 52도. 아, 그래도 시카고보다 최소한도로 15도, 17도는 이곳이 따뜻하다. 그 생각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중서부에 살아도 서부나 동부 따뜻한 남쪽에 살아도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기 힘들고 황량하고 척박한 그 현실, 이것을 광야라고도 말합니다. 한마디로 외롭고 쓸쓸한 곳이지요. 성경에 광야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주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장소, 그 시간을 광야라 윌드니스 이렇게 상징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나는 순례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이라 이런 곡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교인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양육되고 성장하고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광야란 것은 서로 부대끼며 훈련한다 이런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 보면은 광야는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터라 전쟁터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합니다. 광야 교회는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곳을 광야 교회라 성경이 칠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장소를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정신, 의식 가운데는 습관 속에서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근성이 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도저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시고 모든 애굽적인 것을 깨끗이 지워버리고자 그 광야로 인도하셔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조금씩 조금씩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광야 교회 생활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여기 있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받고 성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과 현실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 하고 끄집어 당기기도 하고 낙담과 절망 가운데 빠뜨리려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이렇게 고단하고 척박한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힘든 결단을 하고 한국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미국까지 왔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 채워지지 못한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삶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문제가 나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불러주셨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 뜻인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광야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법칙을 함께 나누며 어떤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그런 믿음 생활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광야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95편은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년을 기념하는 시라고 말합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부르는 찬양의 시라합니다. 우리는 1월 1일 첫해 첫달을 시작합니다. 물론 양력으로는 음력으로는 내일 모레가 구정 첫날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10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3개월을 먼저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을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감사 찬양하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한 해 농사짓는 것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있기는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삶의 문화에 이미 젖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모든 것을 그냥 컴퓨터로 크레딧 카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릴 수 있는 시대라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만 있으면은 온라인으로 시장 보고 내가 먹고 싶은 것 오늘 밤에 주문하게 되면은 내일 새벽에 문 앞에 딜리버리 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대는 배고픔의 서름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은 값싸고 건강에 좋고 좀 더 프레시한 것을 내가 오랫동안 즐겨 먹을 수 있는가,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몰두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받아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농사도 그래요. 수확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농부들은 흉년이 들어도 봄이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합니다. 흉년이 들으면 좋지만 흉년이 들어도 그렇게 생활의 변화가 침해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 당시 고대인들은 1년 동안 땀 흘리고 고생고생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간에 가뭄이 찾아오거나 병충해가 다 수확할 곡식들 다 해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추수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온 가족이 굶주리거나 빚더미에 아주 떠안게 되는 그런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한 해 농사할 수확이 없으면 다음해 수확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2년 동안 배고픔을 견뎌야 했고 생존의 위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한 해 한 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풍년을 거두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내용을 성령의 감동 속에서 본문에 담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해왔던 풍요와 안정된 생활이 몇 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앞으로 1년은 보장되겠다. 그런 기쁨과 마음에 어느 정도의 안정이 오게 된 것이지요. 1년 고생하고 수확한 곡물을 창고에 차곡차곡 저장한 후에 그들이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1절과 2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돈으로 바꿔가지고 저 즐기고 싶은 곳에서 휴가를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습니다. 이틀 후에는 한국의 고유 명절인 음력 설날이 찾아옵니다. 매년 설날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과일과 떡을 준비해가지고 차례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한국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한 해에도 우리 조상신이 지켜줘서 농사를 잘 지켜댔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상신과 그 후손들이 만남의 장소가 제사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원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믿는 그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바뀌는 것이지요. 조상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예배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세 번째는 우리 양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95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기쁜 것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이지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런 찬양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땅의 깊은 것, 산들의 높은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바다와 육지 그 모든 우주 만물이 누구를 통해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작품이 바로 온 세상 우주라는 것이지. 제가 그림을 좀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지구. 지구가 지금 우주 위에 떠 있습니다. 놀랍죠. 지구라는 이름의 비행물체에 약 75억이라는 이 많은 승객을 태우고 초속 30km, 그러니까 1분 안에 시카고에서 올랜도까지 플로리다에 갈 수 있는 그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어요. 더 놀란 사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작정하시고 지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가운데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상 가운데 바로 지구가 이렇게 완전한 스피드와 23.5도라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계속 자전과 공전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지구가 지금 23.5도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길어지면 더 기울어지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타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덜 기울어지게 되면 지구는 완전히 북극처럼 꽁꽁 얼어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금도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선택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니라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재미있게 해주거나 오락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완전한 그 사랑과 연합 속에서 지내시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필요치 않으세요. 사람처럼 위로움이나 적적함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모든 영혼 속에서 완전한 사랑의 규제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의도, 목적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고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완전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능력과 은혜를 아담과 하와가 받았는데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런 영적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란 신적인 특권이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는 때가 되거나 나이가 들어 죽고 그 후에 허무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내드릴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 속에서 절망과 탄식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드러냄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도록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95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어떻게 외치라고요? 즐거이 외치라 합니다. 2절 후반절에도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즐거움이 있죠. 오늘 저녁에도 저 애틀랜타에서 슈퍼볼이 경기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의 인구들이 자기 원하는 팀을 응원하면서 이기면 즐거운 발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지나면은 몇 주 지나가면 사람들이 기억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예요.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진정한 즐거움, 그것은 여러 조건들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나의 궁금증과 호기심과 나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나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즐거워하다, 즐기다 이런 단어가 약 4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의 대부분은 하나님과 연계돼서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의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뭘 줬어요?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내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공의의 곧옷을 내게 더하심이 나의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잠 갖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흰 눈보다 깨끗한 완전한 깨끗한 하얀 옷으로 다 입혀주셨어요. 내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삶을 다 덮어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깨끗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셨습니다. 비록 집안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몸과 마음이 다 지치고 당장 위적의 세력들이 쳐들어가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가운데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이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과 싸우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신이 나서 즐겁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던 그냥 영적 비밀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며 성공하고 뭔가 기대한 일들이 잘 되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을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자로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대는 나,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나의 필요를 최우선 시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더 큰 기쁨을 어디서 찾아들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 중의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가슴에 간직하고 기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험난한 광야의 여정길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광야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디를 지켜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따라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은 고마든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먼저 고난의 환경을 배열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땅의 것에, 내 육의 것에 목매여 사는 그 인생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갑자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바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고통을 더 강하게 주셨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 가져도 교회 생활해도 기도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인 그 노동,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기도가 안 나와요. 편하기 때문에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뭔가 드는데 뭐 그렇게 매달리며 그렇게 가냐 이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정말 진정한 기도가 내 심령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말 그대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cry out 했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고 소리를 지며 매달리는 구원의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훈련하신 그 모세 지도자를 그곳에 보내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 애굽 나라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문자적인 하나님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참된 신임을 증명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준비시켜 하셔서 그 어린 양에서 흘리는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었을 때 바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묻힌 그 집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문에 피를 바른 그 애굽 나라의 가정에게 임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바로 유월절 구원의 때였습니다. 구원 무엇이에요? 우리가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죽음과 주의 심판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인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분의 치르신 값으로 이제는 다 떠났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야만 믿을 수 있는 은혜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이 홍해는 세례를 상징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갔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성도의 교회의 교인으로서 믿음상 한다 해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1장부터 12장으로 끝나지만은 구원 그 이후의 내용은 장장 40장까지 출애굽기의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은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큰 관심이에요. 오늘 본문 그 말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본문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누구예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건 하나님 음성이지요.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후반부에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므리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므리바의 사건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신 광야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서 이동하였다. 그들은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2절에 이 보면은 주님의 누구대로요? 명령대로 진을 옮겼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 구름과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곳에 뭐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구름과 불기둥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먹을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세 번씩 확인하고 살았는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 이에 모세가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시험하십니까? 하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백성은 몹시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하며 모세가 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고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이 먹이는 집 짐승들을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고 하면서 대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99%는 광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훈련하다가 그냥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스 플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에 따라갈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목자가 아니고 나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런 영적인 관계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훈련을 받았을 때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은 결국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험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 생활의 시험과 그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리해야 돼요. 땅을 그대로 두면 잡초가 우거져서 황폐하게 됩니다. 요즘에 겨울철인데도 그 농사를 짓는 밭을 보면은 벌써부터 땅을 그 트랙터가 기계가 다 갈아가지고 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굳어지는 것입니다. 딱딱해져요. 딱딱해진 땅에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많이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면은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그 원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굳어져요. 고집이 세집니다. 굳어진 마음은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좁은 마음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지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거듭난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굳어지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면 어떠한 땅도 좋은 땅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은 원리예요. 그대로 놔두면은 황폐해지고 온갖 세상의 생각과 감정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파괴합니다.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어디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리비딤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을 경험했다는 것, 인생에 내 영적인 번아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매지는 목마름 올 때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생수의 그 놀라운 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멀어진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다른 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 이후에 신앙생활 속에서 광야 훈련 속에서 자그마한 시험에 넘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이 완악해짐을 통해 광야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훈련을 시키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돼야 됩니다. 주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가정생활에 끊임없는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 내 마음이 어떠한 자세로 나오냐, 이게 중요해요. 인생을 이런 면에서 해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해석이에요. 내가 광야에 살든지 어떤 삶의 그 현장 속에 있었든지 이것을 내가 어떤 믿음의 마인드로 새롭게 바라보고 경영에 나가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은 광야 인생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천국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도 생활에 충만함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감사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미라의 쓴물을 맛보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세요. 물이 떨어져도 반석을 쳐서도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끝까지 하는 여러분의 2019년 새 삶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내 믿음 지켜나간 것, 내 뜻과 내 인생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경영하기 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마음의 내 심령이, 내 생각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인생의 허탄한 잡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내 생각에 가두어진 않았습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놀란 구원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30년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힘들하며 원망이 있진 않았습니까? 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거짓의 행위 덧못하도록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줄 줄 믿습니다. 함께해 줄 믿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없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 흔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부어진 주님의 사명을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끝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 늘 간직하기 원합니다. 잠시 떠나는 이 세상 여정 속에서도 영원한, 영원 묵은 토록 이어지는 천국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덜 가진 것 가지고 섭섭해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어떤 일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것에, 유동치는 죄의 습관에, 감정의 흐름에 끌려가거나 묶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찬송가 406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